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설 연휴가 이제 거의 막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한 의학 잡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년간 평균 60만 명 정도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그 삶에 있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술 한번 하고 우리가 그 뒤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수술을 받고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그런 사람들이라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 의사의 말에 조언에 정말 잘 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물론 누군가는 바뀌어서 완전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도 주변에 가끔 볼 수 있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사람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옛날에 그 안 좋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익숙해진 그 삶의 방식을 다시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그 습관을 이렇게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또 바꾸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 식생활 습관이 있는데 바로 어느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이 먹는 것입니다. 20살 이후로 쭉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꼬박꼬박 그렇게 양을 정량으로 먹기보다 어제 점심은 라면으로 또 때웠다가 내일 저녁은 또 친구들과 고깃집에 가게 되어서 양껏 정말 먹게 되어서 그렇게 말 그대로 배가 터질 정도로 흡입하게 되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런 주의가 되어서 들쭉날쭉한 식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을 때는 정말 계속 많이 먹게 되고 정말 토하기 직전까지 먹다 보니까 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서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 딱 양만큼만 먹으면 여전히 배가 안 차고 또 왠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공될 때부터 정량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식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덜어서 먹는 그 뷔페 방식의 식사에 저도 모르게 가득가득 반찬을 많이 많이 담고 있는 제 모습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먹는 게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래서 조금씩 작게 다시 먹어서 늘어난 그 위를 줄이고 적게 먹는 그 식습관으로 바꿔야지 생각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이렇게 먹어도 지금 당장은 식사를 하는 그 당장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제가 뭐 죽는다든지 또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게 된다든지 안 좋아진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 이렇게 먹고 다음에는 줄여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많이 먹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많이 먹는 일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많이 먹는 식습관을 제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심장병 수술의 그 사례를 보면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든 그 생명의 중요한 수술을 하고서도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그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이것을 한다 해도 죽는다든지 또 눈에 띄게 상태가 많이 안 좋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밤에 많이 먹었다. 그러면 많이 먹어서 엄청 몸이 안 좋아지거나 죽는다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많이 먹지 않겠죠. 또한 바뀌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충동적인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제가 많이 먹는 것이 이번에는 좀 적게 먹어야지 정량으로 먹어봐야지 하는 것으로 딱 끝난다면 내일은 모레는 그런 유혹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쉽게 그 한 번의 유혹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늘 다시 유혹이 찾아오고 또 내일 또 일어나고 이렇게 순간적인 충동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그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충동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앞에 그 심장병의 그 사례처럼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사람의 경우에도 잘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욕심을 따르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한글 성경, 우리가 방금 읽은 한글 성경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이 주동사로, 이 문장의 주동사로 생각되어지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배우다와 가르침을 받다가 주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맞게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문의 동사에 맞게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의역을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듣고 배웠다라고 본문의 구절을 의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명령어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는 서술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 가지게 된 그런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과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또 그 답을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죄란 술을 마시는가 마시지 않는가도 아니고, 화를 냈는가 화를 내지 않았는가도 아니고,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란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냥 단순히 그 과일을 따먹은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스스로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면서 자유와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인생을 그래서 풍요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쌍해졌고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가 힘들 뿐더러, 만약에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본질적인 그 불행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재정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됨의 관계가 단순히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주인과 종으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 고백에 따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 사람이란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던 그 모습이 바뀌어서 언제나 긍정적인 그러한 내가 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술, 담배를 끊고 드라마를 즐겨보던 내가 이제는 성경만 보는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새 사람이겠죠.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의 경건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인의 열심으로나 또 자기의로도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술을 끊기로 했어,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야, 또 화를 내지도 않을 거고 쉽게 분노하지 않을 거야 하는 정도의 접근의 차원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그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다, 우리가 그 자녀다라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고 또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아직은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됨을,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받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죠. 그래서 비참해진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받아주었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뒤에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받아주신 그 아버지께 이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과 가축을 다시 아들로서 관리하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나 서툴고 실수가 많고, 그리고 남들은 돌아온 날을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도 보이고 열등감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할 만큼 너무나 후회하던 그 옛날의 그 모습인데도 내가 전에 방탕할 때 즐겼던 그 쾌감과 쾌락이 자신을 은근히 충동질하고 또 은근히 그것이 그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것 즐거웠는데, 그것 정말 재미있었는데 하면서 다시금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도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온 그 아들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못해서 낙심되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되고 정말 이번에 좀 잘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버지와 또 자신을 믿어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면서 그러한 자괴감도 들지만 그 아픔도 고민도 절망도 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포함한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좌절과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용서를 구했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이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의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모든 일에서 능수능란하게 실수 없이 기가 막히게 농사라든지 또 가축관리 또 아버지가 시키신 것들을 척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탁월하게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렇게 일을 멋지게 해내지만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는 그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내가 다시 한번 재산을 나누어 달라라는 그 부탁을 할 요량이거나, 혹은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또한 형이 받을 그 상속금을 내가 이제는 좀 뺏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선행과 성실함들이 그가 바치는 충성까지도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그 옛사람을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돌아와서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탁월하게 모든 면에서 느껴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앞의 경우는 탕자가 돌아와서 가끔 옛날의 그 모습이 생각나고 유혹에 사로잡히고 또 일에 있어서도 서툴고 그래서 좌절과 낙심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신 그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고 자는 그 몸부림과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의 경우처럼 돌아온 탕자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일을 해도 언젠가 내가 다시 독립할 거야. 독립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살고자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라면 그의 성실함과 선행은 자신을 위한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율법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가운데 좌절을 한다 할지라도 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해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라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라라는 것과 자녀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남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그 도덕을 위해서 또 나의 자립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볼 때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죄의 원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데 이 죄의 본성을 완전히 100% 억누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매일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참고 참고 눌러놔도 어느 한순간에 용수철 그렇게 튀어오르듯이 눌러뒀던 만큼 더 크게 더 많이 튀어오르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100%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인들이 한 번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바뀐 삶들이 보여지고 아 이제 내가 전과 다르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죄와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에 그때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그러한 일을 한 번쯤 겪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와 굴욕과 좌절을 한 번쯤은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소한 감정 하나도 절제가 안 되고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양보가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느끼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회의까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불만과 원망과 마음속의 죄의 정욕으로 우리는 넘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한 죄와 싸워서 쓰러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번에는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자녀 되게 하신, 자녀 되어 살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해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다시는 또 해도 절대로 안 될 것,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관계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수 없어서, 너희는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손에 든 그 병장기를 고쳐잡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과 답을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과,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또 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내가 나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과 왕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람은 참 바뀌기 힘든 존재이지만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비참한 꼴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깎이고 부서지고 또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전투를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담대하고 진실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바로 서기를 원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정욕과 탐욕과 혈기들이 참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옷깃을 여미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세 사람의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